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는 가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숙제를 내주고 끝냈어요. 지난번에. 그렇죠? 자, 이제 숙제를 할 시간이 됐죠? 답을 얘기해 보세요. 숙제 검사. 예수님은 왜 가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됐을까? 그리고 구약시대 때 계셨던 성령은 또 뭘까? 지금 오시는 성령은 또 뭔가? 다른 분인가? 다른 분이?
아니요.
다른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죠, 일단. 다른 분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하고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하고 영의 하나님의 영도 등급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구약 성령, 신약 성령 따로 있나?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항상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인데 하나로
예?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을 어떻게 부르냐면 성령. 성령은 심플리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주의 영.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에요. 그죠? 같은 분이 구약도 역사하시고 신약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태여 자기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이걸 모두 주도하실 분이 자기가 가야만 보혜사가 온다. 이거 뭐냐 이거. 구약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쓰실 때.
그 일하시는 주체가
그렇지.
하나님인데.
그렇지. 일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럼 신약도 들어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온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들어쓰시는 어떤 스페셜한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 전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그분이 와서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을 주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셔서 그 왔다는 얘기는 여기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갔다는 걸 강조한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건 뭐 성령이 잠깐 며칠 동안 어디 외유 갔다가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뭐 했다는 거야? 바톤을 터치했다는 거야. 육으로 온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육으로 온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에 예수님은 없고 성령만 계시느냐? 그 얘기요? 계속 14장이 뭐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랑 함께 예? 뭐예요? 거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 것은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차원 전환.
예, 차원이 전환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몸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몸? 옛날에 피와살을 가졌던 몸에서 예, 교회라는 몸 눈, 코, 입이 요거 옛날에는 요 눈 요 눈, 눈으로 보이는 요 눈, 코, 입이었는데 지금은 우아무게, 기마무게라는 지체 눈, 코, 입으로 오신다 요것만 달라진 거예요. 예. 그 일을 주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시려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러 여기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얘기하려는 바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뭘 주관하신다? 이제 우리 다 배웠으니까 14장 23절이 그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14장 23절에 아버지와 예 누구 누구라?
그리스도를 드러내 진리의 영.
아버지와 예 진리의 영이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14장 23절은 특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얘기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왜 아버지와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에? 이 땅에다가 거처를, 거주지를 마련하는 일을 주도하러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14장이 얘기하려는 성령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클리어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역사들은 지금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뭐 기드온 뭐 입다 이런 사람한테 벌어졌던 똑같은 역사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 또는 밖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쓰시는 거고, 지금 주도하셔서 계속 목적을 이루는 것은 뭐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응.
그러니까 목사님 그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병고치, 뭐 기적,
그렇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별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하시죠. 예. 얼마든지 하세요. 예. 지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됐어요. 성령에 관해서 이제 그분이 왜 오셨나는 이제 클리어하게 됐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흔히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와 한 몸이 이루는 역사.
그렇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요즘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봤냐? Baptism of the Holy Spirit 영어로. 이게 미국에서 19세기 20세기에 유행하던 영어예요. 성령 세례 받았냐? 성령 침례 받았냐? 이 말. 그걸 어떻게 해석해? 많은 특히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그럼 뭐를 말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이적을 체험하고 뒤로 자빠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 네. 그럼 그게 성령 세례일까?
아니요. 네. 성령으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럴 땐 경상도 사람 안 같아. 좀 말 쓰는 것 같아. 고린도 전서 12장 한번 찾아. 고린도 전서. 이건 확실히 알고. 성경에서 성령 침례,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한 부분. 고린도 전서 12장.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냐, 뭐, 성령 세례가 어떻고 그럴 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하고 딱 펴주면은 아주, 아주 간단한, 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외워두세요. 12, 12, 13.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이 몸으로 비유했어요 지금 교회를. 예? 몸은 하나인데 뭐가 많아요 우리한테? 지체가 많아. 눈, 코, 입, 다리, 허리, 목, 예? 지체가 많죠?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뭐예요? 하나야. 그죠? 따로따로 있어서는 성례 밑에? 팔은 저기 있고, 다리는 저기 있고, 눈은 또 저 냉장고에 있고, 안 되지. 다 어떻게 있어야 돼? 한 몸 안에 존재해야 돼. 그죠?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 몸인과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두 그러하니라. 모두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나. 바울이 여기서 뭘로 얘기해야 맞아요, 사실. 표현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래야 말이 돼요, 원래는. 그죠? 지금 한 몸을 어디에다 비유한 거니까. 교회에다가 비유한 거잖아. 교회 안에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왜?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특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가 4분 5열 나뉘어져서 싸움박질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부러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러질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그리스도를 너희가 갈기갈기 뭐에 찢어놓았다. 무시무시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 왜? 교회 입구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입구로 교회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관계없이 계급의 차이 없이 인종의 차이 없이 그죠? 다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아? 세례를, 침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 지금 허자매님이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죠. 그죠? 예? 성령 세례 뭐예요? 한 몸으로. 예? 성령이 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예? 교회가,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신 역사. 예?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성령 세례 받았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체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 됐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죠? 성령이라는 말에 겁먹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원래 침례죠. 세례가 아니라 침례는 뭐예요? 푹 빠진다 그 뜻이니까 교회 안에 푹 빠졌습니다 그 뜻입니다. 아울러 뭐예요?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성령을 마셨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성령 같은 성령을 마셔. 그러면 어떻게 돼? 모두가 다 하나라는 얘기죠. 네? 똑같은 걸 다 드링크했다 이 말이에요. 네? 다 이 관계성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걸 표현한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에 관해서 이왕 나왔으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도 현혹되면 안 돼요. 네? 오케이. 네.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 흔히들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헷가닥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컨트롤 못하고 헬렐레 이런 걸 성령 충만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게 아니고 자 성령 충만 무슨 뜻이에요? 충만하다. 자 여기 컵에다가 물을 부었어. 가득해서 흘러넘쳐.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충만하다 또는 다른 말로 가득하다. 영어로 filled with water 응? 이렇게 얘기하죠. 물로 가득하다. 성령으로 가득하다. 무슨 뜻이야? 성령이 가득하다. 그 말은?
성령과
물을 쫙 여기다가 꽉 채우면 뭐가 없어져, 이 안에?
공간이.
공기가 없어지지. 그치? 뭘 가득 차면 다른 게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다. 그 말은 뭐야? 내가 컨트롤 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그게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뭐 헷가닥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왜 충만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되는가? 왜 잘 이해를 못하는가? 그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죠. 그거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1편, 2편. 전편은 누가복음, 후편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전편은 예수님에 관한,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쓴 게 누가복음이고, 후편은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사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갔느냐,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가더라, 이 얘기를 쓴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특히 뭐에 민감했느냐 하면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 보통 사람보다 성령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말을 좋아해. 충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꽉 찼다 이런 표현이 수도 없이 나와. 심지어는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도 충만했대. 이런 표현,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컨트롤 했다, 그걸 강조한 말인데, 뱃속에서 뭐 애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충만하겠어. 그 표현력이야, 표현법이 하나님이 전부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 했다, 이걸 강조한 말로 쓴 거예요 누가가. 근데 이게 용어가 돼버렸어. 신앙의 용어가 돼버렸어. 그래서 누가가 좋아한 말이 오늘날 대단한 신학적인 중요성을 띠고 사람들이 애용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누가 외에는 신약성경의 저자가 27권이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외에는 딱 한 번만 나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몇십 번이 나오고 나머지의 25권에는 딱 한 번 나와 그 말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5장 18절에 한 번, 그것도 개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쓴 얘기. 개인에게 성령 충만하고 뭐 했다는 얘기는 누가밖에는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알게 되면 벌써 누가의 입에 붙은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여기서 재미난 게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을 하다가 성령에 관한 얘기에는 다 충만으로 번역을 하고 다른 거는 충만이란 말을 읽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시기가 거기는 가득하다 그래. 시기가 충, 질투가 가득하다, 질투가 충만하다, 같은 뜻이, 같은 단어예요. 성령 충만하고. 재밌죠? 집에 사람이 꽉 찼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충만하다라고는 번역을 해.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번역할 때 성령에 관해서만 충만자를 써놓으니까 더더욱 이게 뭐 대단한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건지 이렇게 부각을 시킨 게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았어? 이게 이제 용어로, 교리적 용어화 되게 된 게 번역의 문제예요, 사실. 좋아하죠. 네, 아주 좋아.
예전 교회 경험에서도 보면 뭐 하다가 그 주제가 용어화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무임차로.
그렇지. 그래서 뭐 졸탁동시 뭐 맞아. 그래서 유기적 교회라는 말도 우리는 용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이번에 텍사스 가서도 우리 세미나 이제 하는데 강사들이 이게 표현이 유기적 교회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설명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사용하지, 유기적 교회라는 게 어디 있냐고. 다 교회지. 유기농이라는 게 원래 어디 있어? 유기농이라는 게 원래 있냐? 없어. 그냥 원래 농사야 다. 근데 하도 무슨 짓을 하니까 비료 뿌리고 농약 주고 하니까 아 우리는 그거 좀 안 하자. 원래대로 하자. 그래서 유기농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예요? 원래 그냥 교회지. 뭐 교회 말고 뭐가 있어.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제도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막 농약 주고 비료 주듯이 교회를 지네 마음대로 막 바꿔놓으니까 원래 예수님이 뜻하셨던 교회대로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린 유기농처럼 유기적 교회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 표현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교회. 그럼 끝나는 거야. 돼요. 원래는 그런 거야. 네. 농업, 농사. 그럼 끝나야 되는 거야. 뭐 유기농사 따로 있고 무슨 농사 따로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하도 네? 이 모작, 삼 모작, 무슨 모작 해가지고 자꾸 네? 비닐하우스 뭐 자꾸 하니까 뭐를 해야 돼 이제. 땅도 산성화가 되고 뭐 되고 그러니까 비료 뿌려야 되지. 그 다음에 뭐해. 벌레가 자꾸 많아지니까 농약 뿌려야 되지.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농사는 사라지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농사가 판치니까 유기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용어가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자, 그럼 이게 뭔지만 알면 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컨트롤,
성령의 인도받고 그분이 컨트롤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낮아지고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주도해서 살아가는 즉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았다 그래도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한다 이래도 되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래도 되고 성령이 가득했다 이래도 되고 예? 이거 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잠깐 양념을 치고 가는 겁니다. 자, 오케이. 성령에 관해서는 그 정도 하고, 오늘 이제 15장입니다. 15장으로 가서, 14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한테 오겠다. 14장 30절, 그죠?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뭐하러 온다고 그랬죠? 십자가로. 이미 12장에 나왔어요. 십자가로 마귀가 왜 와요?
모든 걸 승리하고
네, 심판당하러 죽으러 오는 거예요. 심판당하러 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완전히 네, 끝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14절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저는 내게는 관계할 것이 없다. 네. 무슨 마귀가 예수님 죽인 게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마귀는 거기 심판당하러 왔지 예수님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자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니라. 자 이제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신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러세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고는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하고 나와. 떠나자를 해놓고 또 얘기를 시작해 예수님. 이건 뭐야? 떠나자. 그럼 떠나야지. 얘기를 왜 또 시작해? 그럼 가면서 걸어가면서 얘기했나? 15장부터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14장의 연속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떠나자라고 한국말이 번역을 해서 그래요.
아, 이거 좀 진짜 그런데.
일어나서 그리로 가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예? 응? 그리로 가자. 무슨 얘기 하세요? 그리로 가자. 네, 그러니까 그리로 가자. 어디로 가냐는 얘기일까? 그럼 그리로를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와
그리로를 앞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렇죠. 거할 곳으로 가자. 23절에 거처. 그렇죠? 다 나왔죠. 14장 내내 한 말이 뭐예요? 거처 얘기했잖아. 거처. 새로운 거주지로 가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비하실 거주지 있잖아요. 그리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거기로서 저쪽 겟세마네로 가자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리로는 앞에서 얘기한 거처. 거기 가자. 지금 내가 거기 가는 거 얘기했지? 그러면 거기 가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죠. 예, 예, 예.
그 차원을
예, 예. 여기를 떠나자가 아니에요. 예. 떠나자는 한국 성경만 떠나자 이렇게 돼요. 저기로 가자야. 그리로 가자. 자, 그러면 그리로는 아셨죠 이제? 거처.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이 땅의 거처.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14장 보면 교회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거주지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우리는 기독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잘못 이해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어디로? 저기로 자꾸 죽은 다음에 가야 되겠다는 게 기독교가 오해하는 거죠. 예. 자, 14장은 그걸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왜? 예?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로?
일로 오는.
우리에게로 와서 거처를 여기다 만듭니다. 그리로 가자. 됐죠? 그리로 가자. 그러면 그리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로 가자 했으면 그럼 가서 뭐 잠자는 거야 뭐야? 그리로 가서 뭐를?
함께 교제하고 거하고 사는
그게 바로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고 나오는 거 있죠. 비유가 나오죠.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게. 거기서 어떻게 살느냐. 그리로 가자. 그럼 그리로 갔으면 그리로 가서 뭘 해요? 자, 지금부터 15장을 하면 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다 가는 거예요? 15장 하다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다 가는 거예요?
15장
하다 가는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걸 뭘로 표현하셨어요? 비유로 표현했는데, 성경에 비유가 많죠?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 뭐에, 마가복음의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많죠? 비유 중에 그냥 일반 비유가 있고요. 특별한 비유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두 번 나옵니다. 예, 그걸 마샬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이거는 뭐가 구별하려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나오는 비유랑 구별하려고 학자들이 붙였어요. 달라요.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공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비유냐. 어떤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핵심 하나를 딱 때리기 위해서 주는 비유. 네? 얘기는 많지만 말하고자 함은 하나. 네? 그걸 딱 때리는 게 비유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죠? 내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람. 이웃이 누구냐예요. 그게 비유예요. 예를 들면. 네? 천국 비유. 하나예요. 근데 마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얘기하면서 뭐 하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디테일에도 의미를 주는 거. 그걸 마셜이라고 그래. 예. 자, 15장 말고 먼저 마셜이 한번 나왔어. 요한복음의 비유가 한번 나왔어.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비유. 마셜인데. 15장 되기 전에 이미 10장의 비유가 한번 나왔어. 그렇지.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은 뭐예요? 양이고 양의 문이 있고 네? 거기서 목자를 따라가고 뭐 하는 거 있죠. 이리 때는 넘어오고 담을 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전부 디테일하게 거기 이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죠? 저 바리새인 저것들이 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강도요 네? 도둑이요 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거기 지칭하는 것마다 의미를 부여한 거 이걸 마셜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고 거기에 제사장은 누구고 여관은 뭐고 포도주는 뭐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서 포인트 때리려고 집어넣은, 예? 하나의 장치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비유를 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15장의 비유. 여기서 벌써 예수님이 얘기했어. 나는 뭐죠? 포도,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예요? 가지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재버리는 건 뭐고? 깨끗하게 하는 건 뭐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걸 마실이라고 그래. 네, 전부 디테일한데 다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 나는 참포도나무고. 예수님이 이제 참포도나무에. 자,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 비유를 왜 들으셨을까? 이거는, 네. M-A-S-H-A-L.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고 그랬을까? 네, 가짜가 많다는 얘기. 그렇지, 금방 딱 들으면 알죠. 가짜가 무지 많다는 얘기죠. 우선 이 독자들에게 가짜는 뭘까요? 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과 구신영경의 독자들에게 가짜는 뭘까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뭐였을까요, 그동안? 유대교의 유대교.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엄청 많이 비유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유대 땅의 기후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LA처럼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겨울에만 비가 오는 기후예요. 그게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는 6개월이 드라이 시즌이라 보통 나무는 못 견딥니다. 근데 거기서도 작물이 잘 나오는 나무가 세 개예요. 크게. 뭔지 아세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또
포도나무,
네. 무화과나무. 네. 잘하네 아주. 네. 요 세 종류가 드라이한 데서도 아주 잘 자라는, 네, 품종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세 개를 다 사용을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구약에서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제일 많이 사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교회한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반은 벌써 돌아갔어. 유대교로, 왜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 믿다가 옛날 구약으로, 회당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탁 오죠. 그죠? 가짜로 가지 말아요. 그죠? 가짜는 안 통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이다. 이 말이죠. 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 짓고 계시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야 돼. 농사 짓는 농부가 소원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낸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이거겠죠, 벌써. 아하, 농부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과실을 많이 맺는 거. 그러니까 이 마셜의 포인트는 과실을 많이 맺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누가 원한다? 농부가 원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는데. 자, 근데 문제는 과실이 뭔지 알아야지. 그죠? 그걸 추측해서 전도다, 뭐다,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자, 봅시다. 문맥에서 봐야 돼요. 예. 무릇, 내게 있어. 잘 보세요.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농부께서, 자, 농부가 하는 거죠. 농부께서 어떻게 해요?
재해.
재한단 말이 뭐예요?
버려.
가지 전체를 잘라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가지 전체를 싹둑 잘라버려요. 포도나무 가지가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열매를 못 맺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딱 잘라내. 왜 잘라낼까?
다른 거 잘 자.
네. 영양분을 얘가 뽑아가면서도 과실을 못 맺으면 다른 데 가야 될 영양분이 분산이 돼버려서 다른 데도 열매 맺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딴 데로 더 많이 가. 자, 여기서 제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과실을 어떻게 하는 가지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한다. 이게 뭐냐면 프루닝이라는 거예요. 프로나스 프루닝이라는 거. 가지치기. 영어로 프루닝이라고 그래요. 가지치기. 자, 그럼 재해 가지를 재하는 거하고 가지를 치는 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자, 요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 비유의 포인트예요.
내 생각에는 재하는 거는 완전히 나무에서 잘라 버려 없애는 거고 가지치기는 너무 많을 때 쓸데 없는 것들을 그렇죠. 좀 이렇게 숨쉬게.
예.
그러면 굵직한 가지에.
자, 여기 보세요.
가지가 많은데?
예, 가지가 여기 있죠?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가지는 열매를 아예 못 맺어. 그럼 어떻게 해? 이 나무에서부터 딱 자르는 거야, 여기서. 버려. 불쏘시개로 버려. 그죠? 그 다음에, 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 그런데 쓸데없이 길어. 그럴 때는 어떻게? 뭐 3분의 1 정도. 요 가지치기. 지금 우리 앞에도 뭐 열매 맺는 건 아니지만 보기 좋게 하려고 내가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이발을 시키거든, 이제. 그렇게 자르는 거 있죠, 그렇게. 가지를 싹둑 빼는 게 아니라 끝을 잘라서 영양분이 괜히 저기까지 가버리면 열매가 나오기가 힘드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을 딱 자르고 요만큼만 남기면 영양분이 여기에 집중이 되니까 여기에 툭툭툭 포도가 달린다 이 뜻입니다. 이걸 프루닝이라고 해요. 이걸 보통 언제 하냐면 겨울에 저기 시즌 아닐 때 작업을 해요. 네. 이 농부들이 쌀 농사 짓는 한국의 농부들만 겨울에 할 일이 없지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은 겨울에 할 일이 많아요. 한국도 보면 우리 제주도에 우리 정일 형제가 오렌지 농사,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보면은 시즌 때 바쁘지만 시즌이 아닐 때도 뭘 많이 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또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다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예요. 네,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너희는, 자, 너희가 누구죠, 여기서? 열한 제자죠. 가룟유다 나갔으니까, 그죠? 열한 제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가지치기 했단 말이죠. 그죠? 깨끗하였다. 바로 위에 깨끗하다 나왔었죠. 네. 가지치기가 됐으니 이제부터 계속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드디어 거하라는 말이 지금부터 16절까지 무려 11번이 등장합니다. 네? 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죠? 거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요것도 거하라예요. 메노 그리스말로 메노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요것도 매너예요. 한국말은 다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네?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거하고 저기는 붙어있고 저기는 있고 네? 이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매너라는 단어가 지금 11번이 등장해요. 네? 지금 벌써 몇 번 나왔죠? 4절에는 거하라 붙어 있지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것도 매너예요. 그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이것도 매너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매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번 매너. 응? 그 다음에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매너.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번 또 매너. 계속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매너 있게. 자, 여기까지 11번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 40번이 등장해요. 이 동사가 매너라는 동사, 거한다는 동사. 그 거한다는 동사의 명사형이 뭐라고 그랬죠? 거처. 네, 거할 곳 있죠. 그게 명사형이에요. 예. 모네요. 모네. 그리스 말로. 자, 그러면 동사 40번에 명사 두 번 딱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자, 이 동사가 요한일서. 같은 저자가 같은 교회, 같은 시대에 쓴 요한일서에는 24번이나 등장해. 예. 자그마치 5장에 5장밖에 안 되는데 24번 매너가 등장해. 지금 엄청나게 요한은 매너의 중요성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도 강조하고 편지서에서도 엄청 강조하고 있어. 자, 그것의 명사형이 두 번 어디에 나왔다 그랬죠? 14장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내 모네. 그 다음에 23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어디다? 여기에다가 거처. 딱 두 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딱 두 번 거처라고 모네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14장은 모네 얘기고 15장은 이제 모네에서 어떻게 매노하느냐 그 얘기했죠. 이제 답이 딱 나오죠. 그리스말 조금만 알면 벌써 답이 나와요. 이런 거는 이럴 때는 이제 원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원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럴 때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14장에서 모네를 얘기하더니 요한이 15장에 가서 매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거처에서의 어떻게 살 건가? 예? 그죠? 동사로 나와요. 매노 하면 된다. 예.
목사님, 예. 그러면 이게 두 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거할 곳과 거처란 말이 두 번이
그거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거처란 말은.
아,
예.
3절.
예. 거처라고 번역하고, 처소라고 번역을 해야 돼. 거처, 거처가 아니에요. 거할 곳은 딱 두 번 나와요.
처소는 그럼 어떻게
그거는 어떤 영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는 것의 어떤 영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달라요. 거처란 말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14장 2절하고 23절밖에 안 나와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그 단어는 없어요. 요한이 딱 두 번만 사용하고 끝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장은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처. 15장은 거기서 그럼 어떻게 거하느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의 삶이야. 거처의 삶. 즉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거처의 삶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5장은 교회 생활.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교회 생활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지 치기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 자, 중요한 건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가지를 치고, 누가 가지를 제해버려요?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생활 중에, 예, 이거 아닌 것 같아. 교회 나가. 이건 우리의 몫이야. 그건 누가 할 거다? 농부가 하신. 우리의 몫은 아니야. 우리 몫은 그냥 뭐만 잘하는 거예요? 과실? 맺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신다? 농부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아주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재하고 가지치기고 이건 농부의 사명.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가지를 많이 맺는 건데, 그럼 가지를 맺는데, 자, 가지가, 내가 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였어. 가지가. 다 같이 힘을 줍시다. 이얍! 그럼 뿅! 하고 포도가 나오나? 자, 가지를 맺는 방법.
붙어있으면, 가지에 붙어있으면.
나무에 붙어있으면. 됐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3절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거하라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설명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는 거지.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요.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거하라, 붙어, 내 안에 있지. 이게 세 단어가 다 매노라 그랬지.
네. 지금요, 그, 이, 포도나무가 그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있지. 요한은 아주 의도를 가득 집어넣은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죠.
생각해봐야 되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 내내 얘기해온 바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재해버린 나무 가지 봤죠. 앞에서.
안 믿고 떠난 사람.
그렇지. 제자인데. 그러니까 내게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 그들이. 그죠? 6장 66절에 많이 떠나죠.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제자였어요. 그때까지 몇 달을 따라왔는지 1년을 따라왔는지 우리는 몰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한 제자들이 수십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두 제자만 있는 줄 아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70제자도 나오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가. 자 그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늘 예수님 밤 먹이는 예? 수산나 요한나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도 있었어. 그 다음에 뭐 마리아 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제자 군이 넓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막 만들려고 그러고 막 쓸데없는 짓하고 군종들은 그때 제자들하고 군중들이 같이 있었어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도 거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벌써 나와 거기. 그때 그 거한다는 말을 얘기할 때 뭘 비유로 들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뭐예요?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도록 떠나버렸더라.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열두 제자한테 뭐라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그 장면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재해버리는 가지는 뭐예요? 붙어있지 않고 어떻게? 붙어있지 않고 어떻게? 떠나버리고 거기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한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은 어떻게? 거하고.
그러면 그게 이게 교회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재해버리시고 하는 게 개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지는 사실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 개인을 가리켰다기보다 예수님의 커뮤니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나무 전체를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린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때 예수님이 커뮤니티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개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가 교회네요.
그렇지. 그렇지. 뭐 틀림없어. 이건 뭐 주석적 뭘 봐도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나와요. 그건 뭐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든 비유를 요한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갖다 쓴 거라고 봐요. 어떤 주석을 봐도 그건 뭐 학자들은 뭐 탁 전체를 아니까 커뮤니티로 보지 예수님이 개인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재해버리는 게 뭔고 가지치는 게 뭔지 답이 나왔죠? 네. 자, 그거 말고도 또 나는 사람 또 있었죠. 있다.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가지치게 하고 내게 있는데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제자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열매를 맺는 교인이 있고 안 맺는 교인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요한일서 가면 답이 나오는데. 교회 생활을 잘 붙어 있다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있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오고 하니까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 무리들을 잔뜩 이끌고 교회를 떠나죠. 네. 그때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9절이에요. 저희가 나아갔으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들. 그때 나아갔다고 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것은 아니다. 몸만 같이 있었다가 어느 날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때와 시대적 상황이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가 어느 날 떨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교인들이 내쫓아서 나갔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떠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떠났고 네? 6장에 나오는 제자들도 자기들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농부께서 재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교회가 내쫓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럴 자격도 없고.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이건 뭘 말일까? 말. 마셀이라 할지, 지금 말에도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를 했다? 가지치기는 뭘로 하는 거다?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연장으로 하는 거. 가지를 치려면 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렇죠? 가위로 자르든지 칼로 베든지 해야지. 그죠? 그래서 가지치기용 연장이 뭐냐? 예수님의 뭐였다?
말씀이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예? 뭐라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연장이 뭐예요?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엉뚱한 것은 연장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오케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어라 이 말이야. 꼭 붙어 있자 이 말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으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어라. 자, 그러면 이 거한다는 말이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에 나왔을 때 제가 강조도 했었고 여러분 거한다 하면은 요한복음 앞에 무슨 말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앞에서 거한다는 말이 앞에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아니 거한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앞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조금만 나와요.
너가 내 안에 내가
그분은 여기 나와
말씀이
거기 나왔죠. 그 거하는 것은 내노가 아니라 성막이 되시며라 했죠. 우리 말은 거한다고 써 있지만 그거는 다른 뜻이에요. 성막이 되시며. 여러분 딱 말하면 아 이럴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유명한 거하는 말이 있어. 거한다는 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나왔어. 8장 31절. 네. 8장 31절. 네? 거기 나왔죠. 거함. 이미 나왔었어. 지금 그 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 이미 꺼낸 얘기. 그때도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누구한테? 8장 31절 한번 보면 누구한테? 거긴 뭐라고 나왔나? 8장 31절에서 누구한테 거함을 얘기했나 보죠.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거한다는 말을 퍼블릭에 가가지고 예?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엔 거한다 소리 안 하세요. 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라는 사람들에게만 거함을 얘기했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것도 무슨 말이라고 했죠? 거한다. 거한다는 말을 쉽게 그래서 영어 성경은 쉽게 번역을 했어요.
산다.
산다로 번역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까봐 로마에 뭐라고 돼 있냐?
abide.
abide.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abide 그러면 몰라 요즘 애들. abide란 말 잘 알아? 몰라 요즘 애들. 더 쉬운 말이 그래서 더 쉽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많아. If you remain in me, remain. 아셨어요? 그 다음에 continue 이렇게 번역된대. continue 계속해서 함께하면 이런 뜻이. If you continue in me, 계속. 자,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산다는 말이잖아. abide 시점 분리.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살다가 중간에 말어. 그건 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해서 산다. 자, 그럼 가지로 비유한 이유가 뭐겠어? 가지가 한 사흘 정도 붙어 있다가 좀 떨어져 볼까? 돼야 안 돼. 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야 돼? 리메인을 해야 돼, 리메인.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돼. 네? 리메인, 남아있어야 돼. 항상 붙어 있는 가지에만 열매가 달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거한다, 거한다, 거한다가 11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끊임없어. 자,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네? 항상 예수님. 자, 그러면. 과일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가지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가지는 맺은 것뿐이지. 가지가 지가 뭘 발휘해서 나왔어? 아니죠. 나무를 통해서 나왔고 나무는 어디에서? 땅의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 수분이 올라간 거죠. 가지는 뭐만 하고 있으면 붙어만 있어. 그게 거한다는 거예요. 생명줄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가지의 목적은 뭐의 목적과 일치해야 돼요? 나무의 목적 다르고 가지의 목적 다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지의 need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가지의 필요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가지의 필요는 누구의 필요여야 돼요? 나무의 뿌리의 필요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의 필요와 목적이 아닌 걸 가지가 하고 있다면 그건 성립이 안 돼요. 그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무의 목적만에 충실하게 네?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맞죠? 나무의 목적이 곧 가지의 목적일 때만 과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 들고 계신 거예요. 나무의 목적에 충실하게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에만 충실하게 있을 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야 거기에 있는 가지도 과실을 맺는 거예요. 네. 맞죠?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여기서 나는 내가 하는 나는이 일곱 번째 IM입니다. 요한복음에 아셨죠? 첫 번째 IM 어디서 나왔대요? 다시 한번 정리. 첫 번째 IM 나는 하고 나오는 거? 생명의 떡이다. 예, 생명의 주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8장 12절, 6장 35절이 생명의 주식이다. 8장 12절이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양의 문이다. 10장, 그 다음에 10장에 곧이어서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전에. 11장 마르다한테 하신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IM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IM 하고 나오는 게 요거예요.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 자, 일곱 번 완전수로 일곱 개로 기록한 거예요. 뭐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필수.
완전히 필수적인 분이다. 그걸 강조한 거죠.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끝장이다. 이 세상에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못 산다. 이 말이. 자, 오케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요것도 거하면이에요. continue 하면, remain 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이거는 뭐만 생각하면 답이 딱 나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만 이해하면,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굴 떠나서?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나오죠. 매너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이 버리워가 2절에 나오는 재해와 같은 단어예요. 예?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선 버리워로 번역했고 아까는 재해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예? 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그거 아시죠? 포도나무 가지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세요? 포도나무 가지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장식품도 못 만드는 거. 왜? 포도나무가 가지가 어떻게 생겼어? 소나무처럼 뭐 이렇게 뻗어나고 전나무처럼 아니고 응? 이러고 뻗어나고 이걸 갖다 뭘 써? 뭐 응? 우산을 만들어. 이걸 갖고 뭘 만들어? 꾸불꾸불하니까. 못도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서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 못도 못하는 줄 아냐? 옷걸이도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포도나무는 뭐 할 때만 쓸 때가 있다. 열매 맺을 때만 쓸 때가 있다. 사실은 여기 버려서 저 불에 태운다 했을 때도, 자, 불에 태운다 했을 때도 뭘로 태우는 건지 아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불쏘시개로 쓴다? 아니.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태워버린다? 무슨 뜻이야? 포도나무 가지는 불쏘시개라도 안 된다. 진짜. 너무 빨리 타서, 예, 장작으로도 사용 못한다. 그냥 확 타고 만든다. 그래서 여기 태워버린다는 것은 뭐를 말해요? 없애버린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서 돌아다니면, 예? 쓰레기만 되니까 쓰레기를 치워버린다. 그때 이제 여기서 무슨 불쏘시개 정도는 쓰임받는다.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그걸로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쓰임받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 그게 우리의 우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열매 맺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 말이죠. 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매너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매너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내 이름으로 그랬지만 여기서는 그냥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 즉 무슨 말이에요? 해석해보세요. 그래서 8절에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7절, 8절을 잘 보시면 이거 앞에서 나왔던 얘기 같죠. 어디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8장 31절이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이나 똑같죠. 지금 8절에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자, 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누구와? 예수님과 한 운명, 한 목적이 되면 뭐든지 구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뭐든지가 뭘까가 답이 딱 나오지.
하나님의 목적.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 근데 여기다가 무엇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구해야 되는 줄 알고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거나 다 기도하잖아. 오늘날 교회에서. 그저 이거 주시옵소서, 뭐 아반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차 좋은 거 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그거 말고 뭐 조건이 뭐예요?
내 말에 거하고
너와 내가 목적이 같으면 예수님과 목적이 같으면 그러니까 뭘 구할까 그런 사람 하나님 목적을 구하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면서 봐야지 앞에 대가리 떼버리고 무엇이든지만 딱 봅니까 아무거나 기도하는 거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아무거나 기도 잔치가 돼버렸어 오늘 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이제 말을 조금 바꿔요
네.
그렇지.
예전에는 뭐
성령을
전도를 많이 했고
네. 전혀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그 과실이 뭔지까지도 다 나와요. 지금 계속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과실의 내용은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지금. 그러니까 과실이 뭔가도 바로 뒤에 밝히고 있어요, 이제. 과실을 구체적인 내용. 그거 적당히는 알아요, 우리가. 적어도 지금 현주자님이 얘기한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면 까지든 됐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나중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뭐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 아, 이거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열매라고 우리는 그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또 예? 전도 또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제자 훈련할 때 성령의 열매. 왜? 여기도 과실, 저기도 후룻, 여기도 후룻. 똑같은 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이걸 왜라고 제자 훈련에서 자꾸 얘기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럼 까먹고 그래서 어떻게 외웠겠어요 내가 사희와 오자량 충원절 사희와 오자량 충원절 사희와 오자량 충원절 응? 응? 사희화 오자 응? 오자량 이런 식으로 해서 첫 글자로 그런 게 열매가 아니고 그거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바울이 얘기한 거고 그죠? 네, 그건 다른 차원의 예수님이 과실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연결은 되겠지. 그죠? 다 신앙생활은 하나로 통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과실이라고 할 땐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오케이. 자, 보시죠. 9절에 봐. 과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 과실이 뭔지.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도 누구를 사랑했어요?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그 사랑 안에 내놓아라 이거예요. 예? 붙어있으라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똑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거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계명을 지켰냐 보세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똑같이. 누구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매너. 자, 지금 계속 매너가 연결되는데, 매너가 과실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아까는 과실 그냥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매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제자들 사랑한 그 사랑 속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 속에서 뭐 하는 게 과실이냐? 이제 봐요. 계명이 그거라 했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과실이 뭐예요? 교회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생활이 뭐예요?
서로
사랑 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 누가 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자, 그러면 이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에서. 13장 34절 35절에 이미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사랑의 퀄리티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거 근처도 안 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 많다, 뭐, 사랑합시다, 뭐, 사랑운동, 뭐, 이런 많은 좋은 사랑은 이거와 관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한 내용에 우리도 들어가서 똑같은 퀄리티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이게 과실이에요. 이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뭐냐 하고, 이제, 아까는 과실이라는, 예? 비유법으로 얘기하던 예수님이 비유를 이제 뭐예요? 풀어쓰기 하고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과실은 비유잖아요. 농부, 포도나무, 가지, 과실, 재벌이고, 예? 프루닝하고, 뭐, 갈치기하고, 전부 뭐예요? 비유였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과 똑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내 계명은 그럼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어떻게 알아?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차원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차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차원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이어야만 진짜 사랑이다. 그걸 해내는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전도.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보여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사는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구제도 나오고
구제도 뭐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구제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성교도 구제도 뭐 전도도 보여주려는 정책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야 돼. 과실이잖아요. 과실. 과실은 뭐죠? 붙으면 나와야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건 언제만 나올까? 붙어 있어요. 누구한테서 영양분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랑이 나한테 나와서 사랑이 가능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할 곳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육체가 떠나고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여기에다 거처를 만들고 그 아버지 집이 펼쳐진다. 14장, 15장. 그럼 그 거처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사는 거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사느냐? 붙어 있어야 산다. 그게 15장의 요지.